18장까지의 어떤 모습과 전혀 다르게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드려야 될지 또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또 우리에게 나름대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고 그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그 절차대로 그리고 그 재료도 뭐 송아지든지 또한 이 염소든지 아니면 이 양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고 번제를 통해서 우리 헌신을 또 다짐하고 속죄제, 속건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민수기 13장, 14장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겠다라는 그 말, 그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곧 어른들 세대, 다음 세대 말고 어른들 세대에 숫자 세었던 그 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이상의 남자들 또 성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에 세렛강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의 38년 동안 이 장정 이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고 거기에 여자들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인데, 다음 세대 빼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38년 동안 죽어가기 시작하면, 하루에도 아주 수십 명씩 이 죽어 시체를 이렇게 만져야 되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꺼번에는 아마 수백 명을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십 명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또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이 성막에 나아가서 번제와 아니면 속죄제를 다 드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게 오늘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들어서 그 제로 씻는 자는 깨끗하게 되리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죠. 일반적인 속죄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단의 조치로 좀 이례적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들고 이 재에 물을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 그들 하여금 정결하게 한 의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단의 조치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여금 정결하게 하게 하는 의식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좀 특단의 조치로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다르게 조금 약간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그냥 암송아지, 그냥 속죄제는 그냥 암송아지 이렇게 표현하죠. 1년 된 뭐 숫송아지 혹은 암송아지, 그런데 여기서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붉다라는 그런 표현을, 빨간색 붉은 암송아지를 표현했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있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나중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붉은 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것을 사인으로 삼고 그것을 보고 그 집은 건들지 않겠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은 다 진멸하고 다 죽이겠지만 이 집은 구원해내겠다라는 사인으로 붉은 줄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줄도 아니고 붉은 줄. 여기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붉은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붉은 암송아지, 그냥 암송아지 아니고 붉은 암송아지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쪽에 일곱 번 뿌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의식을 향하게 했어요.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회막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의식,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는 의식, 이런 것들은 생략하게 하셨어요. 워낙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지 않냐고 일반 속죄제에서는 했던 피 뿌리는 의식, 그리고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의식, 피를 제단 밑에 쏟는 의식, 이것은 생략하고, 또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일부 내장은 번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 똥은 진영 밖에 에서 소각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이와 같이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태우라라고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일반 속죄제에서는 구분해서 이렇게 불살랐지만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정결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불의 정결 의식과 관련 있는 백악목, 그다음에 우슬초, 홍색 실을 던져 함께 불사르고 그 죄를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게 하라.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진영 밖에서 끌어내어 잡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진영 밖에서 끌어내게 잡게 할까? 이것이 영문 밖 곧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를 담고 진영 밖에서 잡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숫송아지의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 진영의 정화,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의미했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영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진영 밖으로 나오신 것이지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진영 밖에서 이 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의미 곧 붉은 암송아지 죄를 이렇게 만드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됐는데 암송아지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이 피는 우리의 양심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자 9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자, 13절 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이 구약의 그 제사도 거룩하게 하거든 자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염소의 피도 그 송아지의 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거늘 하물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얼마나 온전하겠느냐 얼마나 완전하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그때 효력이 단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나 자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영원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런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 수요일밤 이야기, 수요일밤 말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연결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어느 곳을 보든지 다 예수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뭐 레위기뿐만 아니고 민수기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속죄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룬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휘장은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붉은 암송아지 이 제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 보십시오. 이제 7절 보면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제사장도 이 일을 행할 때에 부정하게 잠시 부정하게 된 거죠. 또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송아지를 잡은 자도 또 10절에 보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도 송아지를 잡은 자도 또한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것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잠시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죄에 전염되고, 듣기만 해도 죄에 전염되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에 전염되고, 그리고 같이 행하기만 해도 그 있는 것만으로도 이 죄의 전염성, 이것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잠시 부정하게 되었다. 제사장도 그리고 자를 암송아지를 태운 자도 죄를 거둔 자도 이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과 더불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유익 뒤에는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한 희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좋은 공기 마시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저 에어컨을 다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단을 정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붉은 암송아지로 말미암아 정결해질 수 있었지만 또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수고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돼야 되지만 또 나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희생하는 그 수고를 우리가 잊지 말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그 헌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환경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여기 이렇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정한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부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부정한 것을 씻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결 규례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냐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징계하고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었다고, 죄 부정하다고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절차를 만들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마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아무 주님께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굳이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성경 읽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에 그렇게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붉은 암송아지가 그렇게 죽어 재가 되어 그 재와 물이 섞여져 그 물에 씻는 자가 다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정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법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딱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그 부정한 것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 내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죄를 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부정함과 그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도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